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접한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부활 주일이던 어제 스리랑카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많은 그 사상자가 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와 성당, 스리랑카는 크리스천 중에서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당과 교회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호텔 가운데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확인한 걸로는 최소 207명이 죽었고 한 4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 절반에 대해 가까이 되는 한 100여 명은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 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도 그때는 부활 주일이 아니라 팜 선데이면 종료주일 예배 때 이집트에 있는 그 콥틱 그 교회에서 또한 테러가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킬 수 있는 부활 주일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포틀랜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한번 갔었어요. 이제 거기는 메시아닉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거기 이제 가보니까 확 특별한 게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무장한 시큐리티가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는 항상 그 무장한 시큐리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늘 그런 위협 속에서 예배를 드린 이게 미국에서도 현실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절기에 맞이한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슬픈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고난 주간 초입에 또큰 소식이 있었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소실이 되었습니다. 비단 프랑스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또 아쉬워했습니다. 뭐 가톨릭 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또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 850여 년 전에 이제 이 공사가 시작이 됐고 한 180여 년에 걸쳐가지고 이 교회가 성당이 지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예술품들 또 종교 작품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을 안전히 옮겼다라고 하는 기사를 뒤늦게 접하기는 되었지만 화재로 전소되어진 그 건물 자체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아쉬워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1천만 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에펠탑이나 또 무슨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노트르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했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엄청난 뭐 보니까 600밀리언이면 얼마죠? 뭐죠? 제가 숫자가 약한데 하여튼 그 정도 모금액이 벌써 이렇게 모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많은 모금액이 빨리 모였냐? 그 이유가 그 화재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막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하게 될수 없게 되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귀한 예술품,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많이들 슬퍼하고 그렇게 많은 모금액이 모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불에 탔는데 그 성전의 원래 목적 때문에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문화적, 역사적 소실이지만 그것이 원래 그 성당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차피 유한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소실되고 또 수명을 다하고 또 없어지고 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고 남은 것들만 영원히 있는다라고 하죠. 마지막 때 심판 때 서면은 이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공력이 다 시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것이 그 불을 통과하는데 거기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을 통과하고 남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을 통과하면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것들만이 영원히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들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조그마한 작은 시골 교회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제대로 된 악기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음악적인 탤런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틀담 성당의 화재에 슬퍼하는 이유는 그 불이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을 없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전의 목적은 좀 많이 사라졌고 예배도 죽어버렸지만 그것을 외적인 화려함과 또 그런 뭐 역사적인 예술적인 가치로 포장하고 혹은 감추고 있었는데 그게 불을 통해 가지고 싹 걷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의 유일한 가치가 그거였기 때문에요. 거기서 막 만약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막 나와왔는데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 막 그래가지고 슬퍼하고 아쉬워한다면은 그건 성전의 목적이 맞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노틀담 성당을 찾지만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얻어가고자 하는 경험들은 그 성당의 본래의 목적과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런 가치들을 유산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 아쉬운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 드는 두려운 마음은 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제일 큰 교회가 있는 나라, 인구당 파송 선교사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실상 속은 썩어져가고 죽어있는 것을 막 가리고 있는 포장에 불과하다면은 어떡할까?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주일 되면은 교회로 몰리고 있는 이거에 그냥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만족하면서 우리가 안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위기감들을 애써 덮어두고 포장하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나? 내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일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나마 찾아오는 사람들의 위안 삼고 있는 거면은 어떡한가? 그러다가 큰 교회들이 하나 둘씩 이런저런 스캔들로 이런저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스캔들로 한 명 두 명 쓰러지면 그때 가서야 충격과 슬픔을 느끼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느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의 정의상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최후의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있다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죽음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 말씀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종처럼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인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지옥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가둬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빈 무덤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로이고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어야 소망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절망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두움은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원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기 원하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꺼져 있는 불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꺾여진 갈대에서 다시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분의 성품과 능력과 뜻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고 또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즉 살아나신 것이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겼지만 여전히 다시 모노폴리 같으면 go back to home, go back to start 이런 것처럼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위치에 놓인다면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빚진 것만 해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일들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신 겁니다. 아니면은 예수 참 좋은 분이었는데 참 하실 때 말씀에 능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말 능력 있는 일들도 행하셨는데 아 그분 또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버리셨지 이러고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심으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냥 빚덩어리에 있는 홈리스를 거지를 그 빚을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그냥 탕감해주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또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아들로 그냥 입양시켜버린 겁니다. 이 비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죠.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에게는 장차 오게 될 온전한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첫 열매가 됩니까? 그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차원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전에 살아났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었죠.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도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잠자는 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장차 있을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일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옛 자아가 못 박혀 완전히 죽은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 그들의 부활과 다른 것은 아예 사망 권세 자체를 깨뜨려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들 이거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금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난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위협인데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한 주교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정말 당신은 위대한 주교이지만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지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게.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자네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사실 좀 두렵지는 않은가? 그랬더니 그 주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네. 왜 두렵겠는가? 나의 아버지께서 이 강에 저쪽뿐 아니라 이쪽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 땅을 살 때만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아니라 죽음의 이 편과 저 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주와 함께요. 건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일 텐데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주교의 고백만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죽음 이후에 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사건입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뭐라고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가장 좋은 일, 가장 최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이제 그 죽음 이후가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지나게 되는 그 과정을 강을 건너게 되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당장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남아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비단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걸 통과해 나가면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일이 되어지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게 종로로 타지 않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거죠. 불타버린 노틀담 성당을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의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시선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 그거 봐. 프랑스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프랑스 교회가 다 죽어버리고 다 메말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야. 지금 프랑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요. 이제 곧 하나님의 구속을 보게 될 거야.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될 거야. 오히려 프랑스 가운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건물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것들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또한 부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죽은 소망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는 거예요. 물론 예술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모금액이 모인다 하더라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원래 그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 그리고 불을 통과해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혼의 가치를 가진 그것이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산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금요일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죽음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주일, 주인, 부활의 아침이 온다. 아니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It's a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들어 있으며 유다는 배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일은 오고 있다. 금요일이다. 빌라도는 고민하고 있고 공회는 음모하고 있으며 군중들은 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요일은 오고 있다. 금요일이다. 제자들은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이리저리 뛰고 있다. 마리아는 울고 있으며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일요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이다. 로마 병정들은 나의 예수님을 때리고 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일요일이 오고 있다. 금요일이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오르시는 것을 보고 있다. 피는 떨어지고 육체는 엎드러지며 마음은 짓눌려 계신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는가? 오늘은 금요일일 뿐이다. 일요일이 오고 있다. 금요일이다. 세상이 이기고 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악은 미소 짓고 있다. 금요일이다. 군인들이 내 구주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의 발에도 못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주님을 죄인들 가운데 일으켜 세웠다. 금요일이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자. 일요일이 오고 있다. 금요일이다. 제자들은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 나의 왕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에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금요일일 뿐임을 알지 못한다. 일요일이 오고 있다. 금요일이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계신다. 홀로 남겨져 죽어가고 계신다. 누가 그를 구할 수 있는가? 아, 지금은 금요일일 뿐이다. 일요일이 오고 있다. 금요일이다. 땅이 흔들린다. 하늘은 어둡게 변한다. 나의 왕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신다. 금요일이다. 소망은 죽었다. 죽음이 이겼다. 죄가 승리했다. 그리고 사탄은 그저 웃고 있다. 금요일이다. 예수님은 장사되셨다. 군인은 그 앞에 서서 지키고 있다. 그리고 바위로 입구가 막혔다. 하지만 금요일일 뿐이다. 단지 금요일일 뿐이다. 일요일이 오고 있다. 이런 시와 같은 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어버린 것 같은 삶의 어떤 일부분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경험할 때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죽은 것도 그 부활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각 가치관과 기준대로 좋을 땐 좋았다가 나쁠 때는 나빴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와라 그러면은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형은 형만 생각해? 형수님이랑 조카들은 생각 안 해? 자기만 빨리 가면 땡이야? 무책임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혹시 일찍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아무런 생각과 계획과 공급과 뜻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에도 하나님의 뜻, 이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저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 어떤 사실과 환경과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조차도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리마인드하고 또 서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고 이 예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가는 부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